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이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크이우를 겨냥한 무기들을 방공체계가 모두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슬란 크라우셴코 크리우 지역 주지사는 다만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가 떨어지면서 주민 한 명이 부상하고 산업시설과 주택, 주유소, 창고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서 남동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주지사는 이번 공습으로 3명이 다치고 개인주택 9곳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경보는 폴란드 접경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공격에 동원된 러시아군 미사일 6발 중 5발과 드론 24기 모두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과 AP통신 등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호위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군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함과 잠수함 카잔함이 600km가 넘는 거리에서 모의 적 목표물에 정밀타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르시코프 제독함은 최근 며칠간 함대공 훈련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5일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 함정 여러 척이 수주 내로 카리브해에 전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 함정들이 오늘 쿠바에 도착할 예정이며 쿠바에 기항할 러시아 함정 4척 중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지난주 성명에서 이번 방문이 우호국 해군 부대들이 해온 일상적 관례이며 이 함정들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고 영내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오늘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 활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했습니다. 홍콩 보안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수배자 명단에 등재된 네이선 로 접 입법회 의원과 시몬 청, 피엔 라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멍시우 테치 등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수배 중인 이들 무법자들이 영국에 숨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계속 공모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6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홍콩과 관련된 이들의 사업상 거래도 취소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발효된 새 국가보안법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보안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국제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가 있다면서 이는 모든 문명사회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망명 활동가들에 대한 홍콩 정부의 여권 취소는 법치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어제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씨는 이날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바이든 씨는 이날 성명에서 유죄 판결에 대한 실망보다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지원에 더 감사한다면서 그날그날 회복의 선물을 경험하는 데 대해 자신은 축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씨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헌터 씨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결과를 수용한다며 차남 바이든 씨가 항소를 고려하는 만큼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혐의 34건과 관련해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풍선 살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한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러시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0도, 최고는 19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방어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한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유치하다고 비판했고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일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등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이어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그들은 매시간 매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We're ready for anything. General LaCamera, our USFK, UNC commander, CFC commander.
골드버거 대사는 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안보 공약에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범위의 군사와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병력은 이러한 장기적 공약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ready and we are standing by our allies. We are discus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골드버거 대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유치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고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최선을 다해 이러한 도발을 억제할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re interested in reducing tensions, not in increasing them. But I think that it's natural for the ROK and President Yoon and his government to take.
그러나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북한의 대중국 관계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긴장은 대북 전단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우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을 믿지만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이 오물풍선으로 하는 일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동맹인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y're doing with these balloons are outrageous and so counterproductive to that reduction of tensions.
골드버거 대사는 또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는 중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this is a long-standing process that has been going on, this trilateral between Japan, Korea, and China.
골드버거 대사는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관계를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양자 관계뿐 아니라 삼국 관계에서도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을 좁히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한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던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관망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 한국군의 접경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이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심리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9일 담화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발표했던 담화와 비교했을 때 특유의 거친 표현 없이 비교적 절제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김 부부장은 9일 담화에서 한국의 추가 행동을 조건부로 새로운 대응을 언급했고 자신들이 보낸 오물풍선엔 빈 휴지장만 들어있고 정치적 선동 내용은 없다는 해명성 주장을 담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반면 2020년 6월 당시엔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광대노름이라고 비판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며 최악의 국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이 담화는 결국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로 이어졌습니다. 또 4년 전엔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적개심과 규탄 여론을 조성했지만 이번엔 지난달 29일과 지난 9일 두 차례 김 부부장 담화 모두 대내 매체에선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갈등 확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된 오물풍선 살포가 불리한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확성기가 더 확대되고 전면으로 켜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자극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속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본격 재개될 경우 북한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렇다고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넘어 군사적 대응을 택하는 것도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하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라든지 정책의 약화를 노리는데 북한이 확실한 나쁜 사람이 된다. 근데 그거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체제 위협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보는 대북 전단에 일단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는데 한국과의 충돌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징후들이 나오면서 남북 간 모종의 충돌이 북러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펴고 있고 농번기까지 겹쳐 군 병력을 건설과 농업 현장에 동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면 자칫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푸틴의 방북을 희화화시키거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싸한 중견 핵보유 국가를 방문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술 지원도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포장이 돼야 되는데 풍선 날리고 있는 국가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이 오버랩 되면은 한국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군도 10일 이후엔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운영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않는 이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앞서 9일 대북 확성기 가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질 경우 남북 간 갈등은 또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단체들과 주로 전화로 상황을 공유했으나 이번엔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대면 모임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의지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활동해달라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일부 민간단체는 여전히 전단 살포를 계속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 북한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또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단 살포나 민주화운동은 하되 갈등을 유발하는 접경 지역에서의 공개적인 그런 전단 살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 단체는 접경지 주민 불안 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날린 뒤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새 제재와 수출 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유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ter this week, our commitment to Ukraine will continue to be right up front and clear.
커비 보좌관은 11일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 후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 명확하고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며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대담한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유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에 혜택을 주고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초래한 파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새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we will announce new steps to unlock the value of the immobilized Russian sovereign assets to benefit Ukraine.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목요일에 만나 현재와 미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해 푸틴의 전쟁 기기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며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강력한 새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drive up costs for the Russian war machine and this week we will announce an impactful set of new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actions.
이어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와 네트워크를 겨냥할 것이라면서 금융 조력자들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요 부문에서 러시아의 미래 수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다룰 것이며 전 세계에 해로운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도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 국제 안보 문제를 비롯해 이주민 문제, 인공지능 AI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고전압 장비를 지원했다고 유엔 산하 기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11일 한국과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 회사 우크라노그에 고전압 부싱 4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최대 송전 전압인 750kV 전압 등급의 부싱 25개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러한 고전압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싱은 전력 발전과 송전, 배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 장치로 변압기나 다른 송전 인프라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입니다. 특히 부싱이 손상을 입거나 고장날 경우 전력 중단과 장비 손상은 물론 매우 비싼 유지 보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한국과 아이슬란드 정부의 이번 지원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변전소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광범위한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된 장비는 이미 일부 피해 변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크리스토포로스 폴리티스 유엔 개발계획 우크라이나 상주 부대표는 UNDP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시 이러한 유형의 장비는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 중 하나라면서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제공받은 새 부싱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고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다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라노고의 올레 파블렌코 투자 책임자도 긴급히 필요한 새 장비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유엔 개발계획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태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고 유엔 개발계획은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지난 두 번의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왔으며 다음 겨울과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력 복구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전달한 발전기 80대에 더해 추가로 200대의 발전기를 더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평화 수준이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11일 발표한 2024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 수준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49위에서 4단계 하락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평화 상태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얀마와 소말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7개 나라와 함께 매우 낮음에 속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타이완,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국 중에서는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체 국내 총생산 중 36.3%를 군사비용에 지출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39.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33.4%로 올해 2.9%포인트 더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 부문에서도 전체 163개국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고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아 평화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평화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한 국가는 모두 97곳으로 첫 보고서가 발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는 모두 56건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8개국이 더욱 군사화돼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더 큰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꼽혔고 이어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예멘으로 조사됐고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3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고 한국은 46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했습니다. IEP는 2007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 국내 폭력 상황 등 20여 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UN의 인권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와 인권의 연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N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을 수 있다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11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외교정책 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아시아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고 아울러 일본이 현재 유엔 안보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두 이사국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권이 악의적인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일본의 헌신을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바로 일본 앞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장은 특히 북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쪽 국경을 봉쇄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10년 동안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안보리를 무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슨 국장은 또한 러시아가 지난 3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유엔 기구의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억압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미국,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와 인권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공평하고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기록,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불법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외에 중국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자세히 지적하며 아시아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 원칙의 선별적 적용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 기구에서의 의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정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는 주미 일본 대사관과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에 휴먼라이츠 워치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유엔 조약기구들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11일 VOA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됐지만 구체적 관심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조약 이행과 협력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회 재선 출연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실 뭐 한국인 최초로 그 자유권위원회 당선이 돼서 그 상당히 영광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런 위원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그 지식을 또 경험을 좀 살려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다시 재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상당히 치열했는데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했다고 했는데 뭐 언론에 알려진 게 없어서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예, 언론에 뭐 별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 한국이 그 선거 그런 선거 나가서 당선되고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이제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한국은 훌쩍 선진국이 됐는데 여러 가지 캠페인 방식이나 이걸 우리가 이 접하는 태도는 아직도 이 후진국형이라 이게 조금 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 자유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북한도 협약 비준국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을 가입한 174개국의 국가에 대해서 그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구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174개국을 이제 심사를 하고 또 리포트를 받고 또 정보 관료들이 제네바로 와서 이제 위원들과 상호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임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진정 사건을 다룹니다. 옵셔널 프로토콜, 그러니까 선택 의정서죠. 선택 의정서를 채택한 국가들, 또 따로 규약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사건을 저희가 심의해서 저희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규약에는 가입했지만 아직 그 선택 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제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강제실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유권위원회는 그게 아직 안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가입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항을 저희가 진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예. 북한의 이 자유권, 시민적, 정치적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련해서는 뭐 북한이 뭐 꾸준히 좋지 않죠. 예, 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개선되는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그 팬데믹 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정보가 많이 없고 탈북자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어떤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또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네.
우크라이나라든가 여기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관심은 굉장히 그런 데보다 뭐 나쁘면 나쁘지
네.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나 유엔 특별도구관, 유엔 인권기구 같은 곳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악화된 측면 중에 하나다, 북한에서. 이제 뭐 일부 특별보고관은 3대 악법이다. 그래서 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정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요?
아, 물론입니다. 직결된 사안이고, 그 표현의 자유는 뭐 시민권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고, 분명히 그런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엔도 그렇고, 일반 세계의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유엔 인권이사회나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으면 참석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전문가는 그래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또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 위원회에게 들어가셨으니까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시길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관심도 많고 또 과거에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북한 주민의 어떤 그 인권 증진을 위한 어떤 마음은 계속 있는데요. 사실 자유권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174개국 중에 한 개국이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위원회 입장이 항상 모든 국가를 다룰 때 컨스트럭티브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또 어떤 원칙을 얘기해주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은 협력을 하지 않아서 대화를 하지 않는 국가인데 거기에 대고 뭐 어떤 우리 자유권위원회 입장에서 뭐를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입장은 어떤 그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리뷰하는 것 이외에 좀 별도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테이트먼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북한은 사실 정기 보고서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적극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특별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있고, 조약기구에서 다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특별 절차에서 그 라포터가 선정이 돼서 그 라포터 중심으로 COI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 절차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일방적인 어떤 자기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핵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런 조약기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북한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참여를 안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심사도 받습니다. 저는 좀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 이런 거를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비준까지 했는데 왜 하느냐? 이걸 참여해라. 그래서 북한이 자유권위에 와서 소위 그 건설적인 대화, 컨스트럭트 다이얼로그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장래의 북한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박하려면 아무래도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한국 정부가 뭐 좌우 정부에 관계없이 인권 사항을 너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인권이 개선 안 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뭐 정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망라하고 일관성이 없은 점도 있지만 인권이 우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취한 거거든요. 진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그런 오물풍선 살포와 그런 확성기 방송을 자유권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좀 반응을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반응을 드는 건 없고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몰상식적인 일이고 그거를 뭐꼭 자유권이라는 인권의 뭐 잣대를 가지고 설명하려지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유치한 행동이라서 제가 그런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씩 증진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재선된 한국 고려대학교의 서창록 교수로부터 소감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한국군의 채워진 족쇄를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겨온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최전방 전력을 강화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보전을 전면 확대하고 북한의 포격엔 포격 시스템 파괴로 맞서야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 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맥스웰 부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서북 도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Yes, it is. Because the CMA suspended certain activities within the
물론입니다. 군사 합의가 DMZ 인근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실사격 훈련 등 일부 활동 등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는데요. 물론 북한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왔죠. 따라서 이제는 한국이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성윤 연구원님, 남북한이 모두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충구역이 사라져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십니까?
Not necessarily. When North Korea chooses to provoke, it will. The comprehensive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이 마음먹으면 도발하겠죠.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김정은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소위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재탕이었고요. 2018년 합의에는 희망 섞인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었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남북 간 사업 재개 등에 대한 기대 말이죠. 심지어 김정은의 조속한 한국 방문과 19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같은 일들 말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지만 이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2007년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선동이나 도발이며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나 군 당국은 당초 2018년 군사 합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 활동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봤나요?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은 군사 합의는 애초에 순진에 빠진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A lot to unpack there, and I agree with the ambassador. It was not well coordinated during
할 말이 참 많은데요.
2018.
해리스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8년 당시엔 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잘알수 없었죠. 물론 그게 김정은의 의도이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은 미한 동맹 간의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주 목적은 미한 동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합의를 이루고 긴장을 완화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북한은 협상에서 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이 한 장은 강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14,000문의 포가 있는데 강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종이 한장 합의문으로는 결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군사 합의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을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는데요. 주한미군의 활동이 군사합의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인가요?
Well, yeah, we don't have as many frontline forces in the area, just some of our fires brigade.
예, 최전방엔 주한미군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부 화력 여단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은 제한됐었죠. DMZ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연합군과 한국군은 미군만큼의 대비 태세는 갖춰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미군 지휘관들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사합의가 감시 및 정찰 역량을 훼손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이미 북한을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Yes, but you need redundancy. You need to view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맞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관측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각도에서 대상을 관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최선의 정보, 감시, 정찰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찰하려면 적절한 역량을 활용해야죠. 이미지, 신호 정보 등 모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린 제한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합의도 준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협상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제한들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제한을 제거한 만큼 우린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의 모든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한 없이 말이죠.
북한은 온갖 쓰레기를 담은 풍선 천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녀는 첫 풍선 살포 후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김여정의 대남 접근법이 최근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조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북한이 한국에 대북 전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도요, 이 연구님?
It is crude and quite pungent, and we've seen North Korea send balloons filled with trash in the past.
조악하고 상당히 과격하죠. 과거에도 북한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배설물들, 동물이든 사람의 배설물이든 그 조악함은 전위적이기까지 합니다. 김여정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전현직 한국 대통령들을 모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나 겁먹은 개, 역겹고 꼴불견, 특등 머저리 등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풍선을 보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적 조종과 정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확전의 공포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담아 날려보낼 수 있다고 말이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여정이 오물로 가득한 풍선들을 더 날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수십 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직접 위협했으니까요. 그리고 국방성 부상인 김강일은 6월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낸다면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김여정이 부추기려고 하는 건 확전의 공포인데요. 북한이 이 풍선들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북한은 이번에 풍선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한국 언론의 상세한 보도를 통해 검증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Yes, I think it's very possible. I agree with Professor Lee that they could use biological or chemical.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연구원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전쟁 행위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함으로써요. 그들이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과 한국의 정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해주는 거죠. 이건 일종의 거울 이미지인데요. 북한은 한국이 탈북민들의 대북 풍선 살포를 막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포심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풍선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말입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 보내는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동시에 벌인 일이 있어요. 최소 4, 5일간 GPS 교란을 했죠. 최전방 지역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위험합니다.
2015년 북한이 휴전선 넘어 포격을 가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은 뭘까요?
Well, if they use artillery and it fires into South Korea, South Korea has to take action.
만약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한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죠. 한국군은 대응 포격을 해서 한국에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격 시스템을 당연히 파괴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응 포격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이려 할 겁니다. 김정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끊임없이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요. 대응 포격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김정은도 확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먼저 도발하면 한국군이 최고의 경계태세에 돌입할 때니까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두려움을 이용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심리전과 확성기 방송이 떠오릅니다만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Absolutely. I think he's telling us what his fears are. He's afraid of information. He's afraid of South Korea. And I think that
김정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정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이 연구원이 말했듯이 북한이 또 다른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남쪽으로 날려보내면 한국은 확성기 방송과 지속적인 전단 살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통 수단들, 북한에 방송하는 VOA와 RFA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건 심리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심리전이죠. 우리가 보내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건 김정은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중 하나가 고립과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정보의 강압적인 차단이었습니다. COI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과 탈북민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거죠?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은 신경이 쓰이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막강한 무기,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 정권은 DMZ를 가로지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미쳐버린다고도 했습니다.
One reason is the continuing tendency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을 계속 어린아이 취급하고 보호자처럼 대하기 때문이죠. 오, 북한은 너무나 편집증적이고 너무 자존심이 강해. 그들은 미쳐 날뛸 거야.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보편적 인권인 정보를 전달한다면 말이야. 라고요. 이건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정보 공유와 정보 접근권은 보편적 인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너무나 흥분해 미쳐 날뛰면서 못되게 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매우 계산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박탈당한 사람들에게요.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는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넘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Absolutely. And you know, if I were king for a day, I would have Korea Telecom building cell phone.
물론입니다. 제가 하루만 왕이 된다면 한국 통신의 휴전선 철책을 따라 휴대폰 기지국을 세우게 할 겁니다. 삼성 휴대폰을 북한군 병사들을 위해 DMZ에 떨어뜨릴 겁니다. 물론 북한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800만 대 이상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북한 인터넷을 뚫을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는 위성 방송도 있는데 정부나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연스레 정보 사용 위험을 기피하려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선전선동이나 무언가 비도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사실의 전달, 도움되는 정보의 전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북한 내부에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수부대인 이런 말이 있는데요. 테러리스트 이마에 헬파이어 미사일 발포 승인을 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기보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기피해온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김정은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합동 직격탄을 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생각과 정보를 전달해 그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VOA.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선택 미국의 선택 2024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29년 6월 12일 안내의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안내의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내의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내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이 일기장은 안내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내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안내는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내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내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19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팩은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팩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팩은 아카데미상 후보로 5번이나 지명됐으며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남부소도시의 한 변호사 역을 맡아 예민하면서도 강력한 연기력을 구사함으로써 최고 남자 배우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 팩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 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팩. 그는 2003년